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가족의 사랑과 돌봄 속에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신앙 교육이
신앙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배워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어머니와 오누이가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매우 가난한 집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마을에 잔치가 벌어질 때마다 일손을 돕기도 하고 떡을 만들어 팔기도 하면서 오누이를 키웠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산 너머 동네에 있는 어느 잔치집에 일손을 도우러 가게 되었어요.
얘들아, 엄마는 일하러 다녀올 테니 집을 잘 지키고 있거라. 며칠 전 건너 마을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절대로 아무에게나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단다.
알겠어요, 어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어머니는 하루 종일 잔치집 일을 거들고 나서 로임으로 따뜻한 떡 7개를 받았어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배고픈 오누이를 생각하며 서둘러 집으로 향했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떡을 주면 너무 좋아하겠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게 엄청 맛있어 보이네.
그때 호랑이가 앞을 막으며 말했어요.
어허, 네가 가지고 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이 너무 더 맛있어 보이는구나. 마침 배가 고팠는데 잘 됐군.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아이고, 뭐니나. 호랑이님, 이 떡을 드릴 테니 제 목숨을 살려주세요.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다행히 떡을 하나 주고 고개를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글쎄, 고개를 다 넘기도 전에 호랑이가 또다시 나타났어요.
어헝, 아까 떡을 먹었는데도 아직도 배가 고프구나. 안 잡아먹을 테니 떡을 하나 더 내놓아라.
어머니는 또다시 떡 하나를 더 호랑이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고개를 넘을 때마다 호랑이가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결국 호랑이는 어머니가 갖고 있던 떡을 모두 먹어치우고 어머니까지 꿀꺽 하고 삼켜버렸죠.
어흥, 인간까지 다 먹었는데도 왠지 아직도 출출한 걸.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아, 그렇지. 집에 아이들이 있다고 했으니 그 아이들까지 잡아먹으면 배가 제법 부르겠군.
호랑이는 어머니의 치마 저고리를 걸쳐 입고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갔어요. 마침내 허름한 오두막집이 보였어요. 문은 꼭 잠겨 있었죠. 호랑이가 엄마인 척 소리를 내며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가 왔어. 문을 열어주렴.
우리 엄마 목소리는 그렇게 굵지 않아요?
엄마가 감기에 걸려서 그렇지.
그러면 손을 내밀어 보세요.
호랑이는 문틈으로 손을 내밀어 보여줬어요.
우리 엄마 손은 그렇게 고칠지가 않아요.
하루 종일 일을 해서 그렇단다.
그리고 우리 엄마 손은 그렇게 곰지가 않아요.
그 말을 들은 호랑이는 부엌에서 밀가루를 찾아 손에 묻히고 왔어요. 그리고는 다시 문틈으로 손을 내밀어 오누이에게 보여줬어요. 그러자 오누이는 엄마인 줄 알고 문을 열다가 호랑이가 보이자 깜짝 놀랐어요.
동생아, 빨리 도망가자.
온우이는 재빨리 도망가서 뒷마당의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아니, 이 녀석들이 어디로 도망갔지?
두리번거리던 호랑이는 우물에 비친 온우이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두 아이가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녀석들아, 나무 위로 올라가서 숨으면 내가 뭐 찾을 줄 알고? 당장 내려오거라!
하지만 호랑이는 나무에 오르지 못하고 계속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호랑이는 온우이를 보고 소리쳤죠.
도대체 거기 어떻게 올라간 거냐?
오빠가 대답했어요.
선에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왔지? 그러면 이 높은 나무에도 아주 쉽게 올라올 수 있거든.
오빠의 말을 믿은 호랑이는 부엌에 달려가 손과 발에 참기름을 잔뜩 바르고 나무에 오르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미끌미끌해진 손과 발 때문에 자꾸만 나무에서 미끄러졌어요. 누이 동생은 호랑이가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고 웃었어요.
바보 호랑이 같으니라고 도끼로 탁탁 찍으며 올라와야 안 미끄러질 텐데.
이 말을 들은 호랑이는 도끼로 자국을 내고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호랑이가 점점 가까워지자 온우이는 너무 겁이 나서 두 손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려거든 새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부리시려거든 혼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새 동아줄이 스르르 내려왔어요. 온우이는 그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높이 높이 올라갔어요. 그것을 본 호랑이도 두 발을 모아 똑같이 빌었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려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버리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또다시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썩은 동아줄이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호랑이는 좋다고 동아줄을 잡고 높이 높이 올라갔죠. 그러나 썩은 동아줄이 호랑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끊어지고 말았어요. 결국 호랑이는 땅에 쿵 하고 떨어져 죽고 말았답니다. 오늘은 전래동화로 시작해보았는데 재미있으셨나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겠다는 호랑이 말을 듣고 호랑이가 어떻게 떡을 먹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궁금하기도 했어요.
성경에서요. 오늘 동화줄처럼 줄이 아주 중요하게 쓰였던 부분이 있어요.
라합의 붉은 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은혜 집사님이 아주 잘 맞춰주셨어요. 오늘은 라합을 만나보려고 해요. 먼저 여호수아 2장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르트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라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헌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거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러 달아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로 소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리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소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디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따르는 자가 돌아가도록 사흘을 거기 유함해 따르는 자가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만나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 당한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모세가 했던 것처럼 몇 사람을 정탐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었던 시딤이라는 곳은 아카시아 숲이라는 의미인데요. 성경에는 조각목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원래 아카시아 나무는 미국의 동부에서 자라는 나무고요. 성경에 나오는 아카시아 나무는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만 자라는 나무랍니다.
우리가 쓰는 성경은 중국어 성경을 다시 한글로 번역해 사용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시딤 나무가 중국에서 나는 조각자 나무와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시딤 나무가 조각목으로 번역이 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시딤 나무, 조각목, 아카시아는 같은 나무로 보면 된다고 하네요.
맞아요. 시딤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홍해를 건너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던 품목에 들어있는 나무였어요.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온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다리 가죽과 조각목과
하나님은 예물의 조각목을 포함시킬 만큼 조각목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나 보네요.
맞아요. 조각목은 하나님의 증거판을 담을 언약궤와 궤를 매는 채, 진설병상과 상을 매는 채, 성막, 번제단과 그 단을 매는 채, 분향단과 분향단을 매는 채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무를 신성시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일반 기물을 만들 때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시딤나무는 뿌리가 땅속 100m까지 뻗어서 자라기 때문에 건조한 사막 지역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나무잖아요. 땅속 깊이 내린 뿌리가 물을 흡수해서 생존에 필요한 만큼을 조금씩 가져와서 잎으로 보내기 때문에 오랜 세월 살 수 있는 장수 생물이래요. 그리고 썩지 않은 나무로 70인역에 기록됐다고 합니다.
사막의 거센 모래바람 때문에 가지가 뒤틀리고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기 때문에 높이 자랄 수도 없었고 물이 부족한 환경이라서 최대한 수분의 배출을 막기 위해서 시딘 나무의 껍질은 두껍고 거칠어질 수밖에 없었죠. 다윗의 궁을 지었던 백향목에 비하면 너무도 초라하고 쓸모없어서 만약에 숙련된 목수라면 절대 선택하지 않았을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나 시딘나무는 성전에서 사용되는 유일한 나무가 됐어요. 그리고 그 위에 금을 덧입혀서 성전에서 쓰이는 거룩하고 구별된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 신자들의 삶과 비슷한 것 같아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버림받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해서 선택해 주시고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금으로 된 왕관을 씌워주시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되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시딤나무를 다듬으신 하나님께서 저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 주실 때 많이 힘들고 아팠지만 그것이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네, 두 분의 고백이 너무 아름답네요. 그러면 다시 우리는 정탐꾼을 보내려고 하는 여호수아의 곁으로 가볼까요?
여호수아는 두 명의 정탐꾼에게 그 땅과 여리고를 살펴보라고 보내는데 여리고 땅에 들어선 정탐꾼은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가서 머물게 됩니다.
라합은 기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두 정탐꾼이 머문 곳은 술집과 여관을 겸하는 곳이었나 보네요. 외지인이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장마당이나 술집 아니겠어요?
그렇죠. 술을 마시는 척하면서 옆자리에서 들리는 이야기도 들어보고 민심도 살펴보기 쉬운 곳이죠. 라합은 기생이라고 했는데 아마 이런 술집과 여관을 운영하고 다른 기생들도 거느리는 그런 여장부인 것 같아요. 평범한 여인이었다면 여리고 사람들과 다른 옷차림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집에 들이지 않았을 텐데 자신이 장사를 하다 보니 손님을 거절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라합의 말을 들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 근방에 널리 퍼져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궁금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술집에는 왕의 관리들도 있었나 봐요. 단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에 들어와서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된 것을 알고 여리고 왕에게 전달했으니까요.
왕이시여, 이 밤에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이 우리 여리고를 정탐하러 왔습니다. 그들을 당장 잡아 가둬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당장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합니다.
라합, 너희 집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거라. 그 사람들은 우리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사람들이다.
그러자 라합이 대답하지요.
왕이시여, 말씀하신 외지 사람들이 오긴 했으나 그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해가 져서 청문을 닫을 때쯤 이곳에서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아마 지금 급히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라합의 이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이미 두 사람을 이끌고 지붕으로 데려가서 말리려고 모아둔 3대에 숨겨놓았거든요.
정탐꾼을 쫓는 추격자들은 곧바로 성문 밖으로 나가 멀리까지 나갔고 그들이 나가자 성문은 굳게 닫혔어요. 그것을 본 라합은 두 정탐꾼이 숨어있는 지붕에 올라가서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여리고성을 당신들에게 주시기로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당신들의 이름만 들어도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가르셨고 아모리 사람의 두 왕과 그들의 백성을 점멸시킨 일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높은 하늘과 낮은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라합의 믿음의 고백은 두 정탐꾼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왜 아니겠어요? 기생이고 창녀였으며 술집과 여관까지 운영하면서 음란한 문화의 한가운데 있었던 라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라합의 말이 이어집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들을 이렇게 왕의 추격군에게서 숨겨주었으니 당신들도 우리 가족들을 보호해 주세요. 그것을 약속해 주시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과 형제와 자매와 모든 친족들을 살려주세요.
이 말을 들은 정탐꾼은 감동했어요.
당신이 우리가 여기 숨었던 일을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목숨을 걸고 당신과 가족들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실 때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을 잘 대우하겠습니다.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어요. 아주 높은 곳이었지요. 그래서 라합은 두 정탐꾼을 줄에 묶어서 내려갈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말했지요.
어쩌면 도중에 추격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 일단 산으로 가서 사흘간 숨어 있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나간 다음에 원래 당신들이 있던 곳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맹세를 꼭 지키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곳에 다시 올 때 우리를 내려준 이창에 붉은 줄을 메고 모든 가족과 친지들을 당신의 집으로 모이게 하세요. 만약 당신의 집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간다면 우리가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약속한 것을 다른 이에게 말한다면 우리는 이 맹세를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라합은 그들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다시 한번 맹세하고 정탐꾼을 떠나보냈어요. 그리고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두었어요. 그럼 이 붉은 줄은 무엇을 떠올리게 할까요?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첫 번째 유월절이 떠올리게 하네요. 집의 기둥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여호와께서 넘어가시고 그렇지 않은 집은 장자를 데려가셨잖아요.
맞아요. 라합 덕분에 그 정탐꾼들은 산에 올라가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추격군들이 지나가자 산에서 내려와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여리고 성에서 있었던 일들을 고하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했던 것을 확인했다고 말하죠.
라합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죠? 직접 접하지는 않았지만 그 근방에 퍼졌던 소문만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합을 인정하신 것 같아요. 히브리서에도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시잖아요.
맞아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이은혜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어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뿐만 아니라 라합은 예수님의 계보에도 올라가게 되잖아요.
맞아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모두에 나와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합은 기생인데도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뿐이 아니라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네요.
그리고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잖아요. 이렇게 보니 족보가 재미있네요.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보냈던 정탐꾼 중 한 명이 살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아, 살몬이라면 라합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은 사람이네요.
그렇죠. 사실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 보낼 정도면 유다지파에서도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인데 그런 지위의 사람이 기생이었던 라합과 결혼했다는 것은 라합의 믿음이 우리뿐만 아니라 살몬에게도 너무 아름답게 보였다는 거죠.
그 아들인 보아스도 이방 여인인 룻과 결혼을 했네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의 족보에 기생과 이방 여인을 함께 넣어주셨어요.
사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온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셨고 이스라엘은 그 통로로 세우시기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보내시기로 계획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라합이 물론 이스라엘 정탐꾼을 돕기는 했으나 그의 행위의 근본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서였어요. 라합이 처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감탄하고 있었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자신과 자기 가족들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맡기고자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신 거였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런 라헬의 믿음을 아시고 라헬의 가정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죠. 아마 여리고성 안에는 수많은 술집과 여관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두 정탐꾼의 발걸음을 그 수많은 곳 중에서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라합의 가정이 구원을 얻게 하시고 살몬과 라합을 맺어주셔서 끝내 예수님의 족보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북재선 신자 여러분, 오늘 한 여인의 담대한 결정이 어떻게 가정을 살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편입되게 되는지 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라합처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어요. 자신의 가정과 생명이 위험해질 때 사실 라합처럼 용기를 갖고 행동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라합은 믿음을 갖고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라합의 행동을 지지하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결정의 기준을 두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켜주세요. 라합처럼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북조선으로 찾아가는 신방예배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신방님과 함께하는 조바울 목사 인사합니다. 우리 예언 자매님, 미소 자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소입니다.
갈수록 더 더워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혹시 이번 여름에 어디 가는 계획이 뭐 있나요? 휴가, 뭐 이렇게 다른 나라, 뭐 이렇게 살짝 얘기 좀 해요.
저는 공동체에서 일본으로 단기 선교 갑니다.
우와, 좋겠다. 부럽다.
목사님도 다녀오셨잖아요.
미소 사매님은요?
아, 저는 이번에 그 교회에 청년들이 좀 많거든요.
우와.
그래서 그 분들과 같이 신앙 수련회로 바다에 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와. 너무 기대되고
3일이요?
네.
우와, 좋겠다. 바다로, 산으로, 일본으로. 하여튼 중요한 거는요, 건강입니다. 건강 잘 유지하면서 다니길 바랍니다. 우리 이 마음 모아서 우리 신방예배 하나 옆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존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찬송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걷히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들어 주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늘 대표하여서 김미수 자매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가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지만 진리를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음을 봅니다. 또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도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구분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를 붙들어주셔서 의의 길, 진리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세요. 아멘.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 한절하고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인데요. 제가 창세기 말씀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은 예언자매 미소자매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라.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축복과 저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철저하게 축복과 저주가 선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가 너무 중요하겠네요. 그것이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이제 하늘나라 가기 전에 다음 세대들한테 이 땅에 남는 사람들한테 유언과 같이 남긴 세 편의 설교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세가 죽기 전이라면 살아온 동안 익힌 모든 지혜가 응축되고 농축된 말씀이겠네요.
와, 너무 중요한 거죠.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생활을 했어요. 40년 동안은 또 광야에서 생활을 했죠. 여기까지 80년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시기가 40년이었어요.
지금 모세의 나이가 120살은 되었겠네요. 120년을 살고 보니까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라. 그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말씀을 버리면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이게 신명기 28장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결국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남조선에서는요, 기독교 역사 연구소에서 북조선 기독교 사전을 펴내고 있어요.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펴냈는데 자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북조선 대한 자료를 발굴하고 또 조선 땅의 복음이 전해져서 왕성하게 부흥한 것이 북조선 땅이 더 대단했다는 것을 얘기를 들었어요.
아, 정말요? 북조선에 복음이 전해진 역사와 부흥이 그렇게 대단했나요?
우리가 잘 아는 건 1903년이에요. 원산에 대붕이 일어났고요. 도시마다 일어나다가 1907년에 평양에서 아주 큰 대붕이 폭발을 했어요. 1910년에 100만 명 이제 전도 운동이 막 일어나기도 했거든요.
저도 그때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
남조선의 남쪽에 위치한 전라도 지역에서 한 여자 성도가 쌀을 한 가마를 쥐고 한 달을 걸려서 평양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설마 은혜를 받으려고 남조선의 전라도에서 북조선의 평양까지 쌀 한 가마니를 이고지고 갔다는 건가요?
맞아요. 은혜를 받고 싶어서 부흥이 임한 곳을 찾아 올라갔는데 그것이 바로 평양 북조선이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축복받고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또 신앙이 뜨겁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던 북조선 땅이 마치 홍수가 내려서 심겨진 모든 씨앗과 열매들을 다 휩쓸어간 것과 같이 복음의 부흥 역사가 사라져버렸잖아요.
네, 그 발달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1938년인가 1938년 9월 9일 날 공산당 노동당 창당하거든요. 1948년에 해방 이후에 세워지고 1958년에 또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38년에는 일봉의 왕을 신처럼 여긴다는 의미인 신사참배가 평양에도 있었어요.
아, 1938년에 평양에서도 신사참배를 했고 1948년에 공산당이 만들어지고 1958년부터 본격적으로 핍박이 되면서 북조선의 교회가 사라져버린 거네요.
우리 남조선에 김상봉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전에 할렐루야 교회에서 목회하던 분이신데 이분이 신사참배가 있었던 시대를 사셨어요. 그때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학교에서 아침 조회를 하다가 신사참배라고 말하면 모두가 다 동쪽을 바라보면서 90도로 절을 해야만 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요, 꼿꼿하게 서 있는 소학교 학생이 자기와 자기 누나 둘뿐이라는 거예요.
모두 90도로 절을 하느라 고개를 숙였고 누나와 목사님 본인 이렇게 둘만 인사를 안 하고 있었으니까 한 번도 걸리질 않았겠네요.
맞아요. 다들 절하느라고 옆에서 절을 안 하는 사람이 있는지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늘 그렇게 신사참배하는 시간에도 그렇게 신앙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주변에 점점 신자들이 사라지고 교회도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남조선은 놀라운 것이 교회가 진짜 많잖아요. 저도 남조선이 처음 와서 놀란 게 경제나 문화나 여러모로 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6.25 전쟁 이후에 남조선 땅에 워낙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뭘 먹을까 고민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밖에는 매달릴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교회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더 간절히 매달리게 되면서 남조선 교회가 부흥이 되었던 거네요. 예수님만 찾고 구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남조선이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반면에 북조선은 워낙 김일성 순영이 북조선을 다스릴 때만 하더라도 남조선보다 잘 살았어요. 그 당시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명태가 아주 그냥 뭐 마을마다 주렁주렁 널렸다라고 먹을 게 넘쳤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은 북조선에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1990년대 권한 행군 이후로 급격하게 그렇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네,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오늘 역대하 7장 14절을 우리 예언자매님이 읽어줄래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거든요.
목사님, 알기로는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신 거라고 들었거든요. 혹시 맞나요?
네, 맞아요. 신기한 것은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죄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얼굴을 주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죄를 사하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그들의 죄를 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 정말 신기한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땅과 우리 인간은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에 따르면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이 땅이 저주를 받고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서면 하나님이 그 땅을 치유하고 축복하시는 거네요.
아멘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일맥상통하게 그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축복과 저주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그 땅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냐 버리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남조선은 축복을 받았고 북조선은 어려움을 당했는지에 대한 답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복음 통일을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복음 통일을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통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 5절 말씀을 미소자매님 읽어줄래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시네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곧 빛이라고도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이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생명은 말씀 안에 있는 거네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결국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는 거고요.
오늘날 우리 남조선 땅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일들이 사회 각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까지 잘 싸운 것 같아도 단 한 번 홍수에 휩쓸리면 손을 쓸 수 없게 무너지는 것처럼 믿음도 한순간에 휩쓸려 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닫혀있는 문을 열게 만드는 비결은 도대체 뭘까요? 성경은 초지일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미소자매님 읽어줄래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보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는 절대 말아라.
이건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할 때 억울한 것 같아요. 아니 왜 나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어렵죠. 남조선의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니까 욕은 이럴 때 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욕을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을 하긴 했는데 너무 화가 나면 이걸 풀어내야 뭐 뭔가 그래도 나는 좀 더 억울하지 않다고 하더군요.
맞아요, 목사님. 욕이라도 해야 덜 억울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여기까지는 뭐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아니, 저주까지 하지 말라?
목사님, 그러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속병에 걸리는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저주 정도는 해줘야 그래도 내가 속이 풀리고 그래야 그 다음에 축복을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성경은 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저주하는 걸로 인하여서 너희가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죄짓지 마. 어차피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셔.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은 그냥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를 받은 신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맞아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하는 것, 저주하지 말고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성경대로 사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것이네요.
아멘입니다. 오늘날 남조선 사회를 보면 정치 영역에 있어서 극심하게 대립하고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정말 정치인들이 싫어요. 남조선의 정치인들이 국민을 분열시켜놨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네 당의 이득을 위해 국민들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제 친구에게 들었는데 심지어는 맞선을 볼 때 남자와 여자가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면 아예 처음부터 딱 갈라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참 안타깝죠. 그런데 이런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요. 악한 영이, 이렇게 조장하는 악한 영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땅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를 보면 이 땅을 다스리는 영이 어떤 영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다니엘서 말씀해 보면요.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심한 첫날 하나님이 응답이 와요. 그런데 바사 군주가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 바사 군주면 페르시아의 군주이며 페르시아의 왕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땅을 다스리는 실제 군주는 눈에 보이는 그 왕이 아니라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뚫고 미가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데 무려 21일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아, 정말 그러네요. 이 말씀을 보면 그 땅은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꼭두각시처럼 인간을 조종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그 땅을 다스리는 군주는 지금 분열의 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인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겠네요. 그런데 자꾸만 사람을 보게 되고 사람을 미워하고 위에서 조정하는 것에 꼭두각시처럼 조정을 당하는 것 같아요.
제가 12세기의 사람인데 이탈리아의 성 프란시스코라는 사람을 좋아해요. 저는 어리서부터 뭐 그분의 뭐 찬양 참 많이 부르기도 했는데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한 번은 그래서 이탈리아 로마에 갈 기회가 있어서 조금만 더 힘써서 로마에서 멈추지 말고 아시시까지 가서 성 프란시스 그 기념교회를 봐야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와, 너무 좋으셨겠네요. 갔더니 어떠셨어요?
말도 마세요. 성 프란시스코 얼마나 청빈하다고 유명한 사람인데 와, 갔더니 교회가 얼마나 화려하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금으로 발라져 있더라고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성 프란시스코는 가난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평생 누더기 옷을 입고 살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성 프란시스코를 기념하는 교회가 화려하게 꾸며져 있다니 성 프란시스코가 자다가 울겠어요.
그냥 뭐 안가밖에 다 금으로 그렇게 칠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제 눈에 딱 띄는 것이 있었는데 천장에 성 프란시스코 그림이 있었는데 그의 팔과 다리가 줄로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꼭두각시처럼 말이죠. 그게 뭘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꼭두각시네요. 하나님이 자기를 조종하는 대로 하나님의 꼭두각시가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딱 그려져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가슴이 와닿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저래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우리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꼭두각시가 되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팔 들어요? 내려요. 지금 이 순간에서 팔을 들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내려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하려고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대에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답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말씀을 들으니 많이 찔립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이라고 고백하는데요.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 속에는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했던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서 반성하게 됩니다.
귀한 고백에 고마워요, 연자매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북조선이나 남조선이나 정세가 혼란스럽고 어려운데 결국 답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먼저 겸비하고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 받은 말씀 있으면 좀 나눠줄래요?
목사님, 저는 무엇을 섬겨야 축복받고 저주받는지에 대해서 오늘 나눔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됐는데요. 저희 북조선도 오래전에는 평양 대부흥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남조선의 아주머니가 쌀가마을을 지고 은혜 받으려고 그곳으로 달려갔던
전라도에서.
네. 그렇게 대부흥이 있었는데 결국 한 사람의 탐욕과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저 땅이 지금 현재 저렇게 핍박받는 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북조선에 있는 우리 백성들이 너무 안타깝고 신자들이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저 땅이 다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저 땅을 또 회복시키시고 다시 치유해 주실 거라는 그러한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북한 땅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못했던 나 자신을 또 조금 회개하고 반성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고요. 더 저 땅을 위해서 저 땅의 그 잘못된 우상들이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날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귀한 나눔 감사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신방 공동체가 있는 거라고 믿어요.
네, 아멘.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미소 자매님은요?
저는 그 예전에도 저희가 나눴었는데 타인을 저주하는 것도 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또 타인을 저주하면 저는 그게 다시 저희에게 돌아온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뭐 즐거운 일도 많고 삶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은데 약간 인간의 특성상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책을 읽었었는데 심리학에 대한 책이었거든요. 사람은 신기하게도 부정적인 걸 더 많이 기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긍정적인 것보다는요. 그리고 저도 그럴 때가 좀 많았고요. 그렇지만 오늘부터 성경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신 일을 잘 기억하면서 저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계속 시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해서 정말 성막이라는 집을 지으신 것을 기억합니다. 또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도 기억합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육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그런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 민족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네. 민족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난한 자도 또한 부유한 자도 남조선도 북조선도 함께 살거니와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북조선 신자와 남조선 신자가 마음을 아파해서 모세와 같이 한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에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셔서 복음 통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 신방 공동체 이곳에 한 곳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 그 통일 또한 북한 북조선 우리 그 땅이 다시 축복을 받는 것을 위하여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힘써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신방님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